오늘은 새 사람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는 처음 해보는 것이라 나름 긴장하며 준비했었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지난 3주 동안의 설교와 오늘의 설교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내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굉장한 특권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큰 축복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에는 새 사람인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4장 2절에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됨이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인 7절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그러나 but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로 시작할까요? 오늘 본문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라면, 새 사람으로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라는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는 다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사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교회의 하나됨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7절 앞에 그러나, but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의 하나됨이란 천편일률적인 하나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야채와 고기를 잘게 갈아서 푹 꼬아 만든 죽과 같은 그런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하나됨은 개성이 없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 하나됨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 하나됨은 샐러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샐러드 보울에 여러 야채와 음식들이 한 용기에 들어가지만 모든 야채와 재료들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하나됨입니다. 다르지만 영적인 가족이기에, 한 몸이기에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동일한 목적과 사명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부활과 승천으로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기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프트를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예수님이시죠. 정말로 친절하시죠.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친히 선물인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메디슨 한인장로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두 가지 영역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첫 번째는 성도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주어지는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각 개인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가 7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8절 하반부에도 보니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은혜와 은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각 해야 될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간은 간으로, 폐는 폐로서 해야 될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예요. 은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은혜와 은사는 같은 어원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카리스를 받은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조폭두목의 카리스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 달란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몸의 지체가 각각 기능이 있듯이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요. 카리스를 받았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어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에 주어지는 네 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교회의 리더십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어진 이 네 가지 리더십의 은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제가 보았어요. 사도는 골격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개척하는 은사입니다. 선지자는 신경계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소화계통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몸의 일부분이 되게 하는 은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순환계통입니다. 그래서 피가 돌면서 영양 공급을 해서 영적으로 자라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은 이처럼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몸의 각 지체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어떤 직분에 해당할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의 역할입니다.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티칭 엘더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왜 이런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또다시 교회에다가 은사를 따로 주셨을까요? 성도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하고 교회에 주신 은사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1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왜 주셨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냐면 각 개인에게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족한 부분을 교회에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온전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단어의 헬라 원어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는 거예요. 찢어진 건물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케 한다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NASB에서는 equip이란 말로 번역했고요. NIV에서는 prepare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갖추고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각 개인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에 주신 은사는 성도들 안에 깨진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지만 은사를 우리가 받았지만 부족하고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임무예요. 설교자의 사역을 두 가지 직업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리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요리사와 같은 일이에요. 양질의 재료인 성경을 잘 묵상해서 잘 요리해서 양질의 음식으로 성도들을 먹여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을 채워드려야 됩니다. 혹 부족한 영양분이 없도록 채워주어야 돼요. 골고루 영양분을 채워주어야 됩니다. 쓴맛, 단맛, 단백질, 지방, 칼슘 등 여러 가지 영양소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채워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또 다른 역할이 뭐냐면 정형외과 의사와 같아요. 성도들의 깨지고 왜곡된 부분을 바르게 교정하고 고치는 역할입니다. 말씀으로 고치는 역할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검으로 비유했습니다. 예리한 수술용 메스로 말씀을 비유해요. 이 메스를 가지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주신 말씀의 은사로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됩니다. 요리사로, 정형외과 의사로, 말씀으로 온전케 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죠. 은사를 받았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으로 끝일까요?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깨진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케 한 다음에 성도들은 봉사의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의 사역자의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된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기 봉사의 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있습니다. 이 봉사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디아라는 전치사와 코니아라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디아라는 말의 뜻은 스루라는 뜻입니다. 뭐뭘 통하여. 그리고 코니아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 디아코니아가 먼저 먼지를 스루하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직분이죠. 이 디아코니아에서 디컨,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집사라는 직은 명예직이 아니죠. 먼지를 털어내고 수고하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봉사의 일이고,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 봅시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코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운동선수에 해당합니다. 코치는 선수들을 온전한 운동선수로 만드는 것이 임무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온전한 운동선수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운동선수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의 분담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것이 목사와 설교자의 주된 일이라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양극단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온전히 된다는 말이 펄펙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머추얼의 의미입니다. 성숙해 한다는 의미인데요. 두 가지 양극단인데 그 첫 번째 극단이 뭐냐면 성숙함이 없이 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봉사할 때 성숙해지면서 교회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숙함이 없이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 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채우는 과정 없이 봉사하려고 하는 위험성이에요. 매일의 경건의 훈련 없이,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없이 섬기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되는 말씀 훈련을 성실히 참여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 있으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은혜 받지 않고 봉사하려는 유혹이 있죠.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인풋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온전히 되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로, 감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극단은 이제 웬만큼 성숙해졌는데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봉사의 일은 하지 않고 계속 배우려고만 하는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큐티만 하고 말씀 훈련에만 참석하는 거예요. 부흥에만 쫓아다니는 타입이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지난 말씀 훈련 때 우리 교회에서 참 바람직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훈련이 총 5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훈련 1단계, 2-1, 2-2, 3-1, 3-2단계가 있어요. 지금 가장 앞선 클래스가 말씀 훈련 3-1 클래스입니다. 이 반에서 작년 우리 12월에 마지막 모임을 하는데 이런 놀라운 나눔이 있었어요. 이재필 목사님이 쓰신 책 새신자반, 성숙자반, 그리고 사명자반을 갖고 읽고 토론을 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운 것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룩한 부담이 있었다라는 그런 나눔이 그 클래스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참 제가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온전케 되어간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에 주신 은사인 목사인 저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들을 양질의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온전해짐으로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며 성숙해야 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교회에서 힘써야 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함으로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고 헌신하는 우리 메디슨 한인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서 성숙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주어진 은사대로 봉사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주님의 영광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다양하게 섬기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은사에 따라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